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느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교회 다니는 우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그 1장부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기록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을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전체에 대한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29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 전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1장 35절에 보시면 처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 날에 다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된 일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2장부터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우리에게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거의 망치게 될 잔치에 예수님께서 질 좋은 포도주를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의미를 정리해 주기를 2장 11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이제 표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뭘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실마리처럼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해서 따라가다 보면 더 큰 것을 만나게 되는 어떤 것, 이제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흐름으로 돌아가 보면 그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서 제사용 동물 파는 사람들하고 또 이제 당시 성전세는 이제 두로 동전으로 낼 수 있어서 그 다른 지역 돈을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던 이제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만나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신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에게 이제 이 만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려고 모아두었던 아마도 돈꾸러미를 쏟아버리시고 그 돈들이 놓여있던 상도 엎으셨던 것 같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영업을 방해하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죠. 무언가 묻고 대답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당시에는 심지어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보통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주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장마다 아주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장별로 요약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만난 사건이 나오고 5장에 가면 38해 동안 병자된 사람, 우리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사건들이 장마다 있어서 쉽게 요약이 되고 마찬가지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을 요약한다면 보통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2장을 요약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중간에 있는 사건처럼 오늘 본문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장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읽어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건은 분량으로 봐도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못지않죠. 어찌 보면 그 절수로 보면 더 길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아야 할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3절을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복수입니다. 표적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명절 때까지 계셨던 것 같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이 사건 하나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일들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이 성전에서의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본문 사건도 이름이 붙어있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표적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 그 자체로도 인상 깊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크고 무거운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뭐 상식 삼아 성전이 어떤 곳인지 잠시 돌아보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죠.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긴 쪽은 500m였고 짧은 쪽은 300m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대략 그 교회 건너에 있는 잠실 1단지 정도의 그 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선수촌 아파트 단지 전체 크기 정도가 이제 성전의 크기였죠. 그것도 아주 높은 토대, 한 우리 건물로 3층 정도가 그 토대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야 이제 넓은 마당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보면 성전은 크게 이제 몇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은 이제 동편을 바라보고 문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 건물 바깥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거기서 문이 하나 있고 담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바깥이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담을 쳐서 나머지 공간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개방되어 있던 곳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 이방인의 뜰에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하고 그 성전세로 쓰이는 화폐를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용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은 성경을 보면 불법은 아니었죠.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모세가 제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일조를 내야 되는데 십일조를 성소에 내야 된다. 그런데 너희 집이 성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굳이 동물들을 곡식을 다 싸들고 와서 바칠 필요 없고 돈 그 은 같은 거를 들고 와서 가까이 와서 제사에 쓸 동물을 사면 된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에 쓸 동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 책망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성경의 소제목 밑에도 보시듯 병행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공간복음의 내용은 이거하고 좀 요한복음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마가복음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거기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는 시기가 좀 달라 보이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사해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슷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로 17절에 너희가 지금 성전을 기도하는 곳인데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들이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 안에 지도층의 허락이 있었던 셈이었을 것이고 아마 지도층에게도 그 이제 영업할 권리를 허락해주는 대신에 무언가 대가가 지불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사건을 먹게 되는 일로 이어지죠. 근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한복음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죠. 이제 이것을 보면 그 이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하고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이제 별도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같아 보이는 행동을 하시면서도 그 이 상인들의 부정한 이 속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시진 않죠. 오히려 이런 행동 자체, 장사라고 있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어떻게 여기를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성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싶죠. 사람들은 지금 구약 시대 때부터 명령된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뭘 문제로 삼으시는가? 이게 성전 안에서 그 벌어지기 때문에 이 영업을 성전 바깥으로 옮겨서 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질문이 들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저 장소만 옮겨서 밖에서 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소만 옮기면 된다면 굳이 필요 없을 법한 좀 과한 이야기를 여기 더하시기 때문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이것을 보면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넘어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를 시장으로 만든단 말이냐라고 요약을 해보았는데 이 말 뜻은 실은 어떻게 너희가 성전 여기 와서 제사 준비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제사 말고 뭘 하라는 말인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묻게 되죠. 성전에서 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그 소동을 일으키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 18절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죠. 만일 예수님의 행동이 그저 소동거리로 여겨졌다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북서쪽에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이제 요새가 있었죠. 그 성전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제 거기서 내다보면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늘 이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생기는 소동이 있을 때 이 요새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소유를 진압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만일 예수님의 행동도 이런 소동을 불러일으켰다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일으켰던 것이죠.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혈기 부리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 않고 이런 일을 해도 될 법한 사람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된다면 우리는 당신의 이 행동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일반인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앞에 1장에서도 보면 세례요한이 등장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층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표적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표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변은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하죠. 자, 예수님이 그 받은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해도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권위가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성전 자체의 존속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행하신 일은 성전 자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19절 그 예수님의 답변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왜 성전이 허물어져도 되는가? 19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니까 이 성전은 허물어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이나 또 우리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일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계시는 셈이죠.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 건축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르셨을 때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반응을 보이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말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는 더 대화를 할 것 없이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 너무 놀랐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보듯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사람들은 성전을 허물고 짓는 일에 대한 과정을 예수님의 답을 듣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하듯이 공사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성전을 며칠 만에 지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 싶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처음에 등장하셔서 잔치를 더욱 잔치답게 하는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은 원래 왜 지어졌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 앞에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막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우는 이유를 그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이제 성전까지 그 이어져온 이 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일이 바로 제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기 마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죄 짓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이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는 더 이상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성전에서 선포를 하시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더 이상 이제 안 보기로 하신 것인가? 제사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들을 떠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죄에 매이지 않게 하도록 언제나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그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앞서 1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일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유명한 말씀 안에 이제 요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이제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은 하나님이 성막으로 시작하신 일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두 사건이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죠. 혼인잔치 사건으로 그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잔치답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것을 넘어가는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 옆에 갈 수 없었던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에게 너희는 늘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하나님을 대신해 여기 와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사를 그만두어도 좋다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시편 말씀을 떠올렸죠.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69편에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851면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그 요한복음에 인용된 표현이 나오죠. 이 말만 그대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나를 미워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잘 살펴보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로 올라가 보시면 1절, 2절에 그 이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물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물이 내게 넘쳐서 죽게 되었다고, 익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언가 굉장한 일이, 곤경이 목 위까지 차오르고 있다고 지금 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싶은데 4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곤경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까닭 없고 부당하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그리 자기를 미워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곤경에 빠진 이유는 그의 어리석음,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듯 자신의 인생이 수치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손님처럼 객처럼 취급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죄짓고 고생한다는 얘기인데 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싶은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곤경을 처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 때문에 저 같지 않지만 저같이 죄를 짓지 않고 주를 바라는 자들이 곤경에 빠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찾는 자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주여 구원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건 알지만 저는 지금 주를 바라는 자여서 주를 찾는 자여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제가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성만 있을 뿐 허물이 많은 저 때문에 저처럼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쏟아지는 것은 모욕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금식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말거리, 조롱거리이고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고 떠올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의미를 다 아직은 떠올리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 이런 심경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은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이 선언은 바로 이런 자에게도 건네지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너도 주의 전을 사모해도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을 모두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너 같은 자도 와도 된다. 내가 너도 올 수 있게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도 모두 부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다.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라. 너 같은 자도 올 수 있는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 22절에 말하고 있듯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쫓아내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오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온갖 한숨을 쉬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다 와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도 듣고 모이게 된 우리를 부르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오와 어리석음과 욕심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잔치가 열릴 수 있다고 지금 성전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같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로부터 떠나가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근근히 이 관계를 유지해가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는 늘 넉넉하게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약속하셨으니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